사도행전 9장 말씀을 여러 시간에 걸쳐서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 것처럼 9장 말씀이 핍박자였던 사울이 회개해서 나중에 바울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그리 큰 사건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사울 한 사람의 회개가 당시 사울이 몸담고 있었던 바리새파 사회에나 예루살렘 교회에나 대단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의 철저한 신봉자였고 지도자 격이었던 청년 학자 사울의 변신이 못내 아까운 일이었을 터이고 또 분노할 만한 일이었을 터이고 교회로서는 그의 변화와 변화된 또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를 예우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생각에 빠지게 되는 이런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렇게 한쪽에서는 분노와 한쪽은 혼란스럽게 생각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역사는 신묘막적하고 오묘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로 31절 말씀에 의하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던던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짐이라 하고 이 사건의 결론이 얼마나 교회에 축복된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울 한 사람 회개가 극렬에 가던 핍박의 거센 불길을 잠시나마 주춤하게 만들어 교회가 일시적인 평안을 되찾게 되었고 그런 사이 성도들이 다 열심히 전도하고 박해가 주춤하는 사이에 온 성도들이 활발히 활동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갈릴리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일시에 성장해 가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사건이 앞으로 교회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암시해주는 그런 결과를 말씀 통해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가는 과정 속에 사울이라는 한 사람, 나중에 바울로 변화되는 이분의 행적이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의 행적의 변화가 오늘 말씀에 주로 거론되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선 우리는 사울의 그 후의 활동 과정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다메섹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전도자로 활동하고 그리고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시작되자 형제들이 그를 다소로 보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내용만 생각하면 가다가 회개하고 주님 만나서 회개하고 그리고 다메섹에서 전도하다가 거기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예루살렘 활동 기간을 잠시 가진 다음에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반대가 극심해지게 되자 고향인 다소로 낙향해서 거기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은둔의 세월을 보내게 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과는 조금 다른 요소, 다른 기록들이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말씀에 따르면 그때 다메섹에 갔던 사도 바울이 바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시면 다 나보다 먼저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렇게 자기 행적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스스로 갈라디아 1장에서 말하죠. 이 말씀에 따르면 다메섹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고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상당한 기간을 보냈고 3년 뒤에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와 관련된 기록이 고린도후서 11장 32절 말씀에도 있는데 그가 다메섹을 떠나게 될 때 과정을 설명하면서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다 했습니다. 그랬을 때 형제들이 그를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밖으로 탈출시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런 내용이 또 고린도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면 이렇게 추론해 보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회개한 다음에 다메섹에 들어가서 형제들의 영접을 받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3년 동안이나 기도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내려가서 3년간 기도 생활을 가졌다고 한 아라비아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아라비아 반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요르단의 남부 지방에 있는, 지금은 그 지명을 와디름으로 부르는데 요르단 남부 지방의 홍해 인근에 위치해 있는 사막지대가 있습니다. 이 와디름으로 불리는 이 사막지대가 고대 그 지역을 아라비아로 불렸는데 이 지역으로 내려가서 3년간의 긴 세월을 기도와 회개와 성경 연구의 시간으로 보낸 것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3년간 보내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는데 다메섹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아레다 왕이 그를 박해해서 유대인들과 공모해서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 성을 탈출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레다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왜 그럼 사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유대인들과 합세를 했을까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 아레다 왕이라는 사람은 소위 나바티아 왕국의 왕이었는데 AD 40년을 전후해서 약 20, 30년 동안 그 왕국의 왕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이 나바티아 왕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시기에 AD 1세기 그 시기에 지금의 시리아 남부 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갈릴리 동편 지역, 그리고 지금의 요르단 땅 전체, 그리고 시나이 반도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을 관장하고 있었던 꽤 큰 국가를 형성했던 세력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매우 중요하게 지리적으로 취급되는 것은 실크로드가 생기기 전에는 이 지역의 통상로가 중동 지역이나 아랍과 중동과 아시아의 여러 문물들이 유럽으로 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실크로드가 개발됐죠. 그래서 실크로드 개발돼서 인도 북부 지역과 이 티벳 그리고 파키스탄 이런 지역을 거쳐서 지금 터키 이스탄불 지역으로 통과하는 이 실크로드가 개발되었지만 이때 1세기에는 그런 실크로드가 만들어지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중동이나 아시아의 문물들이 유럽으로 소통하려 했을 때 반드시 이 길을 거쳐서 로마로 향하는 또 헬라로 향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통상도로가 되어 있었죠. 혹시 성지순례 가셨다가 요르단을 가셨을 때 페트라라는 지역을 가보신 분들이 들어 계실 겁니다. 페트라가 이 나바티아 제국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은 그래서 굉장히 많은 통상인들이 지나다녔기 때문에 통과하는 세금만 거두어도 굉장한 국가적인 부를 가질 수가 있었고 그 지역에 할거했던 여러 부족들을 다 통합해서 장악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던 그런 이 지역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아레다 왕이라는 사람은 그 국가를 통치했던 AD 40년 전후에서 지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의 다메섹 시기와 시기적으로 일치하죠. 아마도 바울이 이 아레다 왕이 지배하고 있었던 이 나바티안 왕국의 와디름 아라비아 지역에 내려가서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 때때로 틈이 있으면 큰 도시로 와서 그 큰 도시에 위치해 있었던 유대인 공동체들과 만나서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 지역은 요단강만 건너오면 바로 요르단 땅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요르단 땅이었고 나바티안 제국이 있었기 때문에 꽤 많은 유대인들이 옮겨와서 이곳에서 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흔적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사랑하는 마음이 끔찍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기도 생활하고 은둔 생활하고 또 성경 연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대도시로 가서 거기에 사는 유대인 공동체 지도자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가 보니까 자연히 그 지역의 종교 세력과도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 지역의 모든 종교 세력들이 다 다신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우상 숭배한 이교도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울이 전했던 한 분이신 예수님 이 복음과는 충돌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나서 다메섹으로 돌아갔을 때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과 이 나바티안 지역의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아레다 왕이 자기들의 군대를 보내서 여기는 방백들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암살단을 보내서 이 사울을 암살하도록 명령했고 그 와중에 사울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있었기 때문에 그 성에 도저히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광주리를 타고 성벽 밖으로 탈출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을 보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때는 지배자에 속해 있었던 그가 예수 믿은 다음에는 피지배자로 전락합니다. 한때 자기 생활에 유리한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믿는 사람 되고 난 다음에 아주 불리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끝없이 암살 위협을 당하는 이런 처지로 전락합니다. 흔히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을 받으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잘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가진 소유도 배나 더 될 수 있고 이런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여러 면에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면했던 문제는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삶의 모든 편리한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했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지배자의 지위에서부터 물러나야 했고 지금까지 보장되었던 평안한 미래가 아주 불확실하고 위험한 미래로 전락되는 것을 감수하고 그것을 끌어안고 예수님을 믿는 자기의 생명의 안전과 미래의 보장과 이런 모든 것을 지불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 한 가지를 붙잡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는 말은 겉으로 듣기 좋기 위해서 근사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다 뺏긴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자기 안전도 내려놓아야 했고 현재 누리는 것들 다 포기해야 했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포기해야 됐고 인간으로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삶에 관한 모든 조건들을 다 버리고 예수 믿는 한 가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한 이 한 가지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됐죠.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받아들이고 감수하는 것이 믿음의 근본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직면했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대가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포기해야 했고 모든 것은 자기를 떠나갔고 모든 것에서 열외자가 되었고 그 강력했던 자기 지위가 아무것도 아닌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마치 세상적으로 보면 나를 받쳐주고 있던 내 발바닥의 땅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위험천만한 삶으로 내몰리는 처지가 된 것이 그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이런 모습이 되어서 도저히 다메섹에 더 있을 수가 없어서 형제들의 도움을 받고 탈출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사울 이름이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만 잘 한 사람으로 들으십시오. 이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직면했던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냉대입니다. 그 중요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러면 교회 할렐루야하고 환영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환영해야 된다, 기쁨으로 맞이해야 된다, 그 생각은 다 가지고 있는데 감정적으로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사울의 박해가 워낙에 잔혹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예루살렘에 다 도망가 있지 않습니까? 다 흩어질 자가 됐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성도들의 모든 가족이 다 이산가족 다 됐을 겁니다. 교회를 잔멸하기라 했고 살기 등등화됐으니까 그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직간접으로 이 사울 때문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보상받을 수 없는 손실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고 왔다고 말하지만 선뜻 환영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맞이해 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기하는 것이 진짜 회개했는지 누가 아냐. 또 회개한 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모든 내부적인 이 정보들을 다 알아가지고 우리 모두를 괴롭히려고 하는 고도의 술책이 아니냐 등등에서부터 비록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는 그들을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그를 용서할지언정 사랑하고 한 형제로 살아가는 그런 것은 차마 못하겠다라고 도리질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맞이한 이야기, 우리 유명한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아들을 양자로 맞이하겠다고 했을 때 남아있는 다른 가족들이 용서하고 원수 안 갚으면 됐지, 그 사람을 꼭 양자로 맞이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가족들이 격렬하게 반대하자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 보고 용서하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 그런 논리로 가족들을 설득했다는 일화가 있죠. 요즘 사울은 그런 입장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끼친 상처가 보통 상처가 아닙니다. 모든 가정을 풍비박산되게 다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치명적인 보상받을 수 없는 손실과 상처를 끼친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왔다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려움이 사울이 직면했던 첫 번째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박해하려 하는 과거 자기의 동지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의 핍박입니다. 소식을 다 들었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 잡아오려고 편지 써서 다메섹으로 보냈더니 가다가 변화돼서 예수 믿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파 본부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돌아오기만 해봐라 하고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를 29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다메섹에서도 암살 위험에 시달렸고 예루살렘 돌아왔는데 또 직면한 문제가 과거 자기의 동지들이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자로 낙인 찍히면서 암살 대상으로 지목되어버리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교회 가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과거 친구들은 원수처럼 생각하고 죽이려고 암살단을 만듭니다. 이때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나타난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을 일일이 신방하고 성도들을 만나게 하고 하면서 이가 진실로 회개한 것과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과 다메섹에서 그 위험한 상황 속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는지에 설명하면서 이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주고 용서해 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설득하면서 사울 편에 서서 그를 돕는 자가 되게 됩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5장 말씀에서입니다. 4장과 5장에 걸쳐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소개되는데 그때 등장한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 제일 먼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그 돈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던 첫 번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 모든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를 다 존경했겠죠. 저런 사람이 어디 있냐?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 돕기 위해 자기 재산을 팔다니. 재산이 있다고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의 그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믿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고맙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들이 바나바를 부르더니 안디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안디옥에 피난간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생활을 시작했는데 지도자가 필요하니까 바나바 그대가 가셔서 그 교회를 목회하는 지도자가 되라고. 사람이 자기 거처를 옮겨가는 것에 심사숙고가 필요하고 많은 검토 고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 그 결정 한마디에 두말하지 않고 아멘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안디옥으로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기 시작한 사람이 또 바나바입니다. 아주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순종적인 사람입니다. 교회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기꺼이 그 헌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분이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사울, 그를 데리고 다니면 다 소개하고 했다는 것은 그 당시 사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됐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환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나바가 나타나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섭섭하지 않게 마음 가지라고 달래고 얼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도움을 베풀어 준 것을 생각하면 정말 귀한 지도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후에 그는 바나바가 사울이 고향으로 낙향해 있을 때 사도행전 11장 25절 말씀 보시면 그의 고향인 다소로 찾으러 갑니다. 그를 만나서 데리고 안디옥교회로 돌아와서 안디옥교회를 같이 섬기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같이 파송받고 선교 동력자가 되게 되죠. 안타까운 것은 나중에 바나바가 바울에게서 배신을 당합니다. 두말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자기 고향으로 물러가서 낙향하고 맙니다. 그리고 바울을 높이 세웁니다. 어쩌면 바나바의 행적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 정말 필요한 리더십의 유형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갈등과 오해와 냉대가 있는 곳에 화해와 일치와 연합을 심어주고 배척이 있는 곳에 환영의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솔선수범해서 헌신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따지지 않고 교회가 결정한 무엇이든지 아멘하고 무거운 십자가 짊어지고 끝까지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 위대한 종으로 세우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다가 그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에 두말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 그의 앞길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정말 헌신적인 사람, 이런 지도자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바나바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이런 지도자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세워주고 교회 결정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솔선수범해서 헌신하고 그러면서도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세상의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때가 되면 물러가는 이런 희생적인 사람입니다. 자,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 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세우십니다.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면서 초대교회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어 나가고 자칫 얼그러지기 쉬웠던 이 부서지기 쉬웠던 조직을 다시 하나로 통합시켜 나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귀한 종으로 이 바나바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바나바에게 임하셨던 영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돌연 이야기는 마지막 부분에 가면 베드로 이야기로 또 전환되죠. 갑자기 왜 베드로냐? 바울 이야기가 쭉 시작되다가 그 이야기에 연결되어가면 좋겠는데 베드로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 형태로 끼어듭니다. 여기에 베드로 이야기를 배치했던 누가에게 중요한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초대교회, 1세기 교회에 가장 중요한 두 지도자가 바울과 베드로 두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면 첫 번째 모습은 여러분 보시면요. 32절 말씀에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답니다. 이때 분위기 어떤 분위기였겠습니까? 사도들의 마음 놓고 사방으로 돌아다녀도 될 만한 분위기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성도들이 다 은신해 있고 숨어 있고 숨죽이면서 이 모진 바람이 속히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시기인데 가장 표적이 되어야 될 사람 이 베드로가 조심하지 않고 사방으로 돌아다닙니다. 자기 생명 안전을 하나님께 맡기고 분산되어 있는 여러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조금도 쉬지 않고 일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지도자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루다니는 게 무엇 때문에 두루다니겠습니까? 성도들이 다 흩어져 갔잖아요. 그들을 살피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계속했다고 봅니다. 자기 안전 대신에 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살피는 일에 전념을 다했습니다. 또 베드로의 모습이 두 번째 녹색되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종이었습니다. 에미아라고 하는 사람이 중풍병으로 누워있을 때 믿음으로 기도로 고쳐냅니다. 심지어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을 때에는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여 다시 소생하게 하는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대단한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들을 분주히 다니면서 내 나름대로 한다고 아무 열매가 없으면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항상 성령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많은 일을 맡아서 수고 많이 하면 아름다운 일입니다만 나 혼자 분주히 움직이는 것만 가져온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때문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되 주의 영과 함께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성실하고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되 늘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모습은 오늘 읽지 못했습니다만 마지막 4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욥바라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무두장이란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 무두장이입니다. 그런데 그 직업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기피하는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죽은 동물의 사체 내 몸이 닿으면 내가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가죽 제품이라 한다 죽은 동물의 사체 일부 아닙니까? 그걸 만지는 직업이 내가 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부정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한 사람과 내가 접촉만 해도 나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그 집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들이 하필이면 그 집입니까? 그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외부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혈통이나 소속된 민족이나 어떤 문화나 직업이나 이런 데 구애받지 않으시고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다 받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그 직업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포기하시거나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무두장의 집에도 경계를 넘어 들어갑니다. 그렇게 직업의 경계를 넘어 그 집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집에서 성령의 계시를 받고 로마 사람 고넬료 집에 가서 집회 인도하고 그 가족을 다 구원해냅니다. 민족의 경계를 넘었습니다. 직업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는 혈통과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개방적이고 개혁적인 영성을 지녔던 사람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회개시키셔서 중요한 바울이라는 위대한 선교사를 만들어 나가시는 한 반면에 하나님께서 기존에 선택하셨던 베드로라는 사람을 또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성실과 근면으로 성도들 돌아보는 열심 있는 지도자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인간적인 경계를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그를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지도자들 사울 후에 바울이 되죠. 바나바, 베드로 참 어려웠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지켜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열방으로 무릎 꿇고 주께 돌아오게 만드시는 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분위기는 참 어려울 때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맙시다. 실망하지도 맙시다. 포기하지도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울처럼 바나바처럼 베드로처럼 사용해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